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또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또 금식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금식에 관한 것을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나누어서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이 예표와 그림자로 증거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지나가고 이제 실체와 참것이 드러나는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의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 구원을 성취하시는 때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던 시대는 지나가는 때가 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행하신 모든 이적들, 모든 가르침들을 다 천국 복음, 참것이 왔음을 증거하는 새언약의 현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죠.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신 것,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들을 통해 천국이 마침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가르침도 그러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음 구절에 보겠지만,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도 주세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도 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푸는 열쇠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구약 그 자체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참것과 실체, 천국 복음 안에서 구약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Colossians chapter 2 verse 16 through 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뭐 음식법, 금식법,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올 것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림자였다고 하십니다. 그 몸, 몸이라는 것은 substance, 실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가리키던 참것.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림자가 가려주고 있는 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는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것. Substance belong to Christ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There are a shadow of the things to come, but the substance belongs to Christ. 구약이 그림자로 가리키던 모든 것들의 실체가 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것, 이라는 뜻으로 알려주시죠. 그래서 모든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율법과 절기와 안식일에 관한 규례들도요, 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복음의 현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가리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금식을 이해할 때 이것부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금식에 관한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목적으로 주어진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올바로 금식의 율법을 풀어 전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모든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래요. 뭐 십일조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언약의 율법과 율법의 의미를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구약이 다 예표와 그림자였고 그것이 가르치던 실체와 참것이 와야 했고 그 실체와 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새언약의 현실, 곧 천국 구원의 현실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약과 율법에만 주목했고요. 그것이 가르치는 예수님께로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의 수도 없는 곳에서 보여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언약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구약의 예언약과 율법을 새언약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되는가를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본 적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요,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새것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요점은 간단해요. 옛것과 새것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옛것의 목적은 새것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것이 오면 옛것은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새것이 왔는데도 여전히 옛것을 주목하고 옛것에 매달려서 옛것과 함께하려고 하면 그 이유가 뭐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새것이 온 것을 부인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낡은 옷이나 낡은 부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언약 것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니죠.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옛것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목적으로는 필요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새것이 오면 그 용도를 다한 거라는 거예요. 새것이 오면 옛것은 다 지나가야 합니다. 새것이 왔는데 다시 옛것으로, 즉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부대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것으로 돌아가 옛것만 붙들고 살아가려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금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뒤에 오는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에서도 이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그때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새 옷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하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영원토록 바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생제사가 다 끝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가르쳤던 마지막 실체, 참 영원한 희생제물이 오셔서 자기 피로써 모든 희생제사, 속죄제사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옛 언약의 율법을 따라서 다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부인하는 큰 죄가 된다는 거죠.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부인하는 큰 죄라 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들이 가르치던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바쳐 단번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다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8절에서 20절에 금식에 관한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에 대한 율법, 뭐 다른 율법하고도 연결이 되지만을 이해할 때 이것부터 첫 번째로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나와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옛 언약의 율법을 지키며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이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던 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고 마침내 창고가 실체로 성취되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그때가 왔다는 것, 참것이 왔고 실체가 왔고 가리키는 것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어떤 말씀으로 알려주시나요? 신랑이 왔다고 하십니다. 금식에 관한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엉뚱하잖아요, 대답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신랑이 왔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던 금식의 율법의 실체와 참것은 뭐라는 뜻이에요? 신랑이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골로새서 2장에서도 모든 먹고 마시는 율법의 그림자로 가리키던 실체,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금식에 관한 율법도 금식의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실체가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금식하고 신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금식에 관한 구약의 율법의 규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게 이거예요. 이 금식의 율법의 목적이 완전히 변질됐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목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Leviticus chapter 23 verse 26 to 3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날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23장 이 말씀을 보면 1년 중에 속죄일이라는 그 절기 하루에 온 이스라엘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는 뜻이 바로 금식이에요. 이제 다른 구절하고 연결을 해볼 텐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회개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회개하는 금식을 가르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한 구절만 보면은요.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였던 모습. 이 모습을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한 것. 따라서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러한 금식을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들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금식을 하게 하신 절기가 속죄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며 금식을 선포하는 때도 있었죠. 또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금식했던 때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나 위험이 닥칠 때에 우리 생각나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위기,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큰 위기가 있었을 때에 그들도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회개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했고요. 때로는 백성들 스스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모습을 구약에서 볼 수 있죠. 여기에 관한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금식하며 회개했던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구한 것이 모든 금식의 내용이었고요. 더 나아가 금식하며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금식하게 하셨느냐? 자기 백성들이 겸손히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들의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밥을 안 먹고 뭐 금식하는 그 자체보다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돌이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의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 Isaiah chapter 58 verse 3-5.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타락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이런 금식의 율법이 오히려 율법의 행위가 되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금식하면서 자신의 오락을 구하며 서로 다투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금식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썼다는 거죠.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물리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면서 뭐라 그랬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구한 것을 왜 이루어주지 않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금식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아니면 난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데, 그 금식의 율법을 행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상받을 자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70년 동안 금식하며 애통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고 하세요.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너희 자신이 뭔가 잘 되길 위해, 너희 자신이 뭔가 복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서요, 하나님이 금식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또 만들었어요, 규례를. 일주일에 두 번은 꼭 금식해야 되는 걸로.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아니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라고 하십니다. 기도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금식은 금식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난 이렇게 금식하며 며칠 동안 금식했고 40일 동안 금식했고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것, 금식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금식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같은 의미예요. 금식은 금식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라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이 금식인데 그 금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독교가 변질되면은요 다 이렇게 돼요. 기도도 자랑하게 되고요. 내가 100일 동안 뭐 새벽 제단을 쌓고 뭐 헌금도 자랑하게 되고요. 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변질되면 이렇게 가요. 하나님과 나누는 마음의 교제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걸로 갑니다. 알아줘야 돼요. 금식도, 기도도, 헌금도 그게 다 예배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과 나누는 은밀한 교제가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갔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의 예배는 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식과 헌금이에요.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은밀하게 우리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도 교회를 위해서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랑하는 게 돼버렸어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기쁘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형제들에게 내어주며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의 예배의 삶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 전 읽었던 이사야서 58장 말씀처럼 내가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보라보지 않느냐고 불평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상받을 만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금식은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밥 좀 굶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가요?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세요? 밥 좀 안 먹었다고? 하나님이 더 잘 봐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누구의 금식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까봐 이제 제자들이 묻는 내용이 나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하세요. 내가 세상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첫 번째 열망이라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첫 번째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수님의 금식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걸 먼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금식의 참 목적을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로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금식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식이 가르치는 옛것과 새것의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금식에 있어서도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와야 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금식에 관한 옛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고요. 왜 옛것, 왜 율법 안 지켜? 예수님은 금식에 관한 새 것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신랑이 왔다. 금식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떻게 전하시는 걸까요? 금식과 천국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금식과 신랑이 오신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규례로 주신 금식을 보면 금식은 다 기다리는 현실이 있었어요. 속죄일의 금식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속죄를 지키며 자기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만 구하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속죄를 지키며 장차 영원한 죄사함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열망으로 속죄일의 금식을 하게 하신 거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실 때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리게 하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금식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로 오시고 영원한 천국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에는 다시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기다리는 때가 마침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 가보세요. 천국에는 금식이 없습니다. 천국엔 금식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천국 구원의 현실이 올 때까지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계속해서 하며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 구원이 임하고 천국의 현실이 주어질 때에는 다시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 속에 잔치로만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금식이 없습니다. 그게 실체였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요, 많은 구절들을 보면 장차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즉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임하실 때에 그 천국의 현실을 어떻게 구약에서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포도주로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름진 것들, 떡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현실로 보여주셨습니다. 금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금식하며 이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셨고요. 이날에 오실 구원자 하나님과 이날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참것이 올 때까지. 천국은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즐거움의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왜? 왜 즐거울까요? 그 잔치가. 그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이신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의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다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 너희가 기다리던 때가 왔어. 신랑이 함께 있는데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세요. 신랑이 함께하는 천국의 현실이 왔다는 거죠. 이제는 신랑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는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몇 구절 말씀하시는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괴롭게 하는 슬픔, 괴로움 다 없어지고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거래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울고 부르짖고 하던 것이 구약의 금식이었거든요. 다시는 그러한 모습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 나누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이 편할 거라는 거예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금식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 신랑으로, 참 구원자로 오시는 때예요. 참 신랑으로 오셔서 죄에 빠진 자기 신부를 속량하시는 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혼인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혼인 잔치를 열어주시는 때,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참 신랑과 구원자로 오시는 때,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때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구원자 하나님이 오실 날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구원자가 오시는 때를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신랑이 오시는 때예요. 그의 백성들과 영원한 혼인 언약을 맺어주시는 때. 이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이 왔습니다. 금식할 수 없다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임했는데 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 것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영영한 즐거움 속에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세요. 회개하는 죄인들과 가는 곳마다 먹고 마시세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욕하고 정죄했죠. 그걸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금식의 목적은 신랑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금식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금식이 그림자로 가리키던 실체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과 영원한 혼인 언약을 맺기 위해 오신 참 신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식의 율법을 온통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에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22장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은 언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그때에는 잠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때가 찾아올 것이므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때가 잠깐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어 자기 백성들과 자기 교회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즐거움의 천국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약 때와 같은 금식의 시대는 다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때와 같은 금식의 때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죠. 여전히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예수님을 간절히 열망하며 금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옛 언약의 때와는 다른 의미의 금식이라는 거죠. 지금 금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목적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금식의 목적이지 구약 때처럼 아직 오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금식은 아니라는 거죠. 곧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누리게 되어 영광의 천국 현실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언약 백성들의 금식입니다.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금식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과 혼인언약을 맺은 신부들로 신랑이 다시 와서 혼인잔치로 데려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금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금식은 예수님의 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도 예수님이 금식하고 계시대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금식이 알려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시고 신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이제도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천국 혼인잔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 다시 만날 때까지 너희와 한상에서 먹고 마실 때까지 천국 혼인잔치 통해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갈 그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상에서 먹고 마실 기쁨의 천국 교제의 날을 열망하시며 예수님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예배와 성찬을 통해 우리와 천국 교제 나눠주고 계시지만 실제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누릴 완전한 사랑의 교제, 완전한 신랑과 신부의 하나된 교제를 간절히 열망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금식의 목적은 신부 되신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금식의 목적은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열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렇게 우리 지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기쁨과 만족이 되어 서로 열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새 언약 시대의 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품 안에 두시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거고 예수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금식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천국의 현실이 이미 임했지만 온전히 누릴 날을 여전히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까지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예수님과의 교제에 힘쓰시고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의 가르침을 통해 신랑이 왔다 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과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신랑 신부의 혼인 언약이 맺어졌지만 이제 신랑이 다시 와서 신랑이 계신 초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어 영원한 혼인잔치를 이뤄주기까지 저희들 여전히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곧 오기를 예수님도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깨어 기다리며 예수님만을 열망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에서 교제 나눌 그날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힘 넘버 484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